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2월 5일 주일 설교는 김 목사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과 2장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제가 성경의 각 다른 부분들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통하여 사람을 두 가지의 본질, 즉 육체적이면서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의미하는 바를 말합니다. 사람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적 측면에 관한 말씀은 일단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것이 영혼이 동시에 공존하고 성경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서 그것은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우리의 지상에서의 삶,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세속적 감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것은 또한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는 개인의 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권고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 가리키는 영혼은 불멸의 영을 의미합니다.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죽이며 살았던 부자의 몸은 땅에 묻혔지만 그는 지옥에서 눈을 떴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까닭으로 인해 목베임당한 사람들의 영혼들을 보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는 계시를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구절들은 우리가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인간의 육신은 죽음으로 썩어 없어지지만 영은 계속해서 존재함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음 이후에도 인간의 영혼은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죽은 후에 영혼이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주장하는 영혼 수면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종종 잠들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육체와 지상의 사물의 관점에서 다가오는 부활의 때, 곧 육체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날 때를 기대하며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잠이 들 수 없습니다. 수면은 육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인간이 창조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단지 사람이 영적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은 사람 전체를 가리켜 생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영혼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육체적인 것으로만 말한다면 사람이 동물과 크게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짐승 모두가 다 같은 히브리 언어로 살아있는 존재 또는 생명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람을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부를 때 이 말은 이 지상에 혹 이 땅에 속한 자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아멘. 사람을 육체적인 측면에서만 살핀다면 자신이 만들어진 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유한한 존재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불멸의 옷을 죄송합니다. 이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불멸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거듭남으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고 하늘에 속한 삶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이 육신 안에 있는 한 그는 땅에 속하여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이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단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는 죽음을 경험할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죄가 모든 것을 어지럽히고 망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죄를 지은 후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상태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어떤 변화를 사람이 겪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마땅히 그 대가가 뒤따르기 때문에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그 죄의 대가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생명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는 깨지게 되었고 중단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저주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고 안에 함축되어진 저주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는 복합적인 저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저주를 받았고 사탄은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슬픔과 해산의 고통이 가중되고 관계성이 손상되고 불안정하고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저주받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흥미로운 생각을 하였는데요. 해산의 고통이 가중되었다는 말은 곧 증가되었다는 말은 에덴 동산 안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저주를 받기 전에도 역시 산모의 몸에 어느 정도의 출산의 역량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저주의 결과로 슬픔과 해산의 고통이 크게 배가 될 것이라 말하는 말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남자는 노동의 수고와 고통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연계는 저주로 인해 비정상적인 식물들을 자라게 함으로써 농사를 짓는 것에 훨씬 더 많은 수고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비극, 질병, 사고를 포함한 그것을 초래하는 원인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남녀는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이 평화의 장소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연과의 관계, 동물들과의 관계,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가 손상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본 결과 죄의 결과는 정말로 해롭고 파괴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인간이 더 이상 순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인간의 변화된 본성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상태에 있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창조되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길을 선택한 인간은 하나님과 그분의 신성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것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행할 수 있게 했던 것이었다면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한 후에는 그들의 본성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 5절에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했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곳에는 아담과 하와가 볼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것을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사탄 자신은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와에게 그녀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유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볼 수 없도록 한 것을 사단은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은 또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는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사단과 아담과 하와 사이의 순결함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은 선악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이 가져온 결과는 그들의 순결함에 오염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선택할 능력을 가지고 있던 순결한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지 못함의 축복 또는 무지함의 결백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열매를 보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아 보지 못했더라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셨지만 그들은 유혹에 넘어져서 그 능력을 스스로 포기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고 하여 그 가진 모든 것을 언제나 다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것들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도리어 더 낫거나 혹은 더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 교훈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바울의 말과 뜻을 같이 합니다. 사단이 그들에게 한 말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은 벗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신들의 몸을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타락한 이후에 변화된 상태에 대해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워하며 또한 몸을 가려야 한다고 생각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과 같지 않았고 변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3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담에게 더 이상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보지 못하게 하셨던 것들에 대해 눈이 밝아진 후에는 새로이 변화된 상태로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지고 난 후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벌거벗은 상태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하나의 장벽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몇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그들 자신을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빛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려 했습니다. 둘째, 죄의 영향력이 아담의 후손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담의 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아주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뒤틀어진 불순종의 본성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악한 본보기로 남겼습니다. 그를 따라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역시 완전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 죄 많고 이기적인 타락한 존재들로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인간의 본성에 관해 사람들 사이에 인기 있는 견해가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영혼이 타락했다는 것과 그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반항적이며 자기중심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도덕적인 존재라고 하는 환상을 간직하며 비록 잘 교육되지 못했고 미성숙하다고는 할지라도 그 마음만큼은 선량하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구절은 참 흥미롭습니다.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그 중복적으로 그 부정사를 사용했으면 강한 부정을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강조할 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아주 없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모든 말씀의 증언에서 분명한 것은 인간이 순결함에 있어서 타락하기 이전에 순결했던 아담과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노의 자손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아담은 불순종과 죄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아담이 죄에 빠지기 전에는 죽음이 그 에덴 동산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의 타락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은 아담의 죄로 물든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담에게는 결점이 있었고 그리고 그 결점을 그대로 물려받은 아담의 자손들의 본성은 그들을 진노의 자녀들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본성을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심 이전의 신자들의 본성은 믿지 않는 자들의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담의 순결했던 본성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죄악 가득한 본성으로 바뀌게 된 모든 인류의 본성에 보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죄는 사람의 일부가 아닌 사람 전체를 타락시킵니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며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밀는 자들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살리셨도다 라고 표현된 것은 꼭 맞는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우리 중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이 말은 그저 단순히 우리 모두가 죄를 짓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를 추구하고 향하도록 하는 타락한 죄악의 성향,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사실상 죄 짓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불편한 진실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모두에게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모두가 어떤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보편적 죄악성과 타락으로 이끌려지도록 하게 하는 어떤 선례 혹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불렀습니다. 밀라드 에릭슨에 따르면 원죄란 우리의 삶이 죄의 영역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또는 아담의 죄가 만들어낸 결과가 우리의 삶의 전제 조건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15절, 19절에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로마서 5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나가겠는데요. 5장 12절 그리고 15절, 19절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는 아담에게 죄가 들어감으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19절. 여러분의 눈과 눈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5절에서 18절, 19절까지의 말씀에서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담이 행한 일과 모든 사람의 죄악 사이에 있는 일종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담의 죄의 영향이 전 인류에 미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만간 이 구절에 관해 설교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실제 성경은 인류의 타락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나무로 비교한다면 이것이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오직 부패하고 타락한 열매만을 맺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악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다윗은 죄를 마음의 상태나 기질이라고 말하며 그 내면의 사람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니. 아멘.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사람의 모든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그 나무의 본질을 반영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는 그 사람의 본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 그대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따라 우리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결국 우리 개개인의 죄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따라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인간 본성의 열매요 결과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간단한 결론으로 이야기한다면 오늘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과 같지 않다고 말하게 됩니다. 타락 전에 아담은 죄의 역량에 놓여진 우리와 달랐다는 말입니다. 죄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보편적인 것이 되었고 아담의 죄는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졌습니다. 죄의 본질은 부패하고 악할 뿐입니다. 그것은 타락 이후에 인간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surgery or any sort of an operation. So in other words, a man comes and he says, I'm a woman. Then legally, he's recognized as woman. And woman comes to whatever.
지난주에 뉴스를 보았는데요. 국회에서 한 법률이 통과되었는데, 만약 어떤 한 남성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저는 여자입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수술이나 이런 중성화 수술 이런 거를 거치지 않고도 성전환 수술을 거치지 않고도 그 사람은 여자가 되는 그런 그 법은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종교가 과학적이지 않다. 과학이라는 것을 굉장히 믿고 있었는데 이제는 과학적으로 우리 사람을 보아도 사람의 성의 정체성이 명확히 구별되어 있으면서도 있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과학을 믿지 않는 그런 세대가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여 고의적으로 거스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더 많은 생각들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아담의 타락 후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질문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깊은 사고와 세심한 연구를 하지 않고서는 논의할 수 없습니다. 사실 각기 다른 학파들이나 신학적 논제들이 서로 다른 견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형상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다양한 신앙 고백서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교개혁가들은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루었고 이해하였는지에 대하여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의 제3주일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사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습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그 답을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선하게, 즉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의로움과 진정한 거룩함을 의미한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벨직신경 제14조에서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의 모양에 따라 선하고 의로우며 그리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도르트 문트 신조 세 번째, 네 번째 교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의 지성은 자신의 창조주와 모든 신령한 것들에 관한 참되고 온전한 지식을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의지와 마음은 올바르고 그의 정서는 모두 순수하였고 따라서 사람은 온전히 거룩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그대로 남아있다고 단언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 안에 여전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몇 가지 구절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것과 저주하는 것의 금지는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경건한 신자들에게도 역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우연히 있는 것이라거나 혹은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외부에서 오는 어떤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온 인류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에릭슨도 말하는 것과 같이 어떤 변수와 연동되어 있고 없고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그 안에 있게 되었던 그대로 인간의 본질 그 자체에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행한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까닭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르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은 머리 덮개에 대한 도전적인 말씀을 담고 있으며 바울은 남자가 머리를 무엇으로 가르지 않는 이유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 구절에서 바울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유사하게 여인이 그녀의 남편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야고보는 72년 성경 번역본의 창세기 1장 26절에 사용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며 다시 한번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개의 구절들은 모두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다만 그 형상은 죄로 인해 손상이 되었으며 그래서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W 브로밀리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역설적 본성을 야고보서 3장의 구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남겨진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체인 하나님을 축복하면서 동시에 그 형상인 인간을 저주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서 이런 모순적 요소가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악되다라고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모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범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면서 동시에 사람을 저주하는 모순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모순들이 첫 번째로 사람들이 그들의 성품과 행동에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두 번째 이러한 사고와 언어가 그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과 서로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부분만 남아있거나 흐릿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편으로 기본적 구조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온전히 남아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외부 작용적 관점이나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잘 보이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셋째, 인간의 타락함은 쉽게 씻겨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약간의 교육이나 문화 또는 그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새로운 법, 그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몇몇의 강력한 명령과 계명의 완화 등으로 정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죄는 이 형상을 왜곡시켰습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우상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의 바울의 말처럼 죄악된 인간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게서부터 거짓된 형상들로 심지어 인간 자신들의 형상을 섬기는 대로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의 속에 하나님의 형상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삼위일체의 새 위기역에 모두가 이 과정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을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육신을 선택하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셨습니다. 그분과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형상을 본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본래 계획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는 것은 이 생애 동안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는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웨인 그로뎀은 그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비슷한 피조물을 만드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형상을 뜻하는 히브리어 첼렘과 모양을 뜻하는 히브리어 데뭇 이 두 단어 모두 그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본체와 비슷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 않거나 그것의 이미지인 것을 의미합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다른 것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것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써 그의 특권적인 지위를 잃어버렸으며 그것은 인간의 안팎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손상시키고 망쳐놨습니다. 아담의 죄는 그의 후속들에게로 이어져 내려갔으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죄에 머물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영과 육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참 형상이라는 관점으로 재정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회복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정답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